여러분들 암송은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제한 속죄에 관한 구절을 암송하고 있지요. 제한 속죄. 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자면서 또 산에 오르내리면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1조를 보겠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에 관하여 31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정당한 방법으로 살짝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그의 소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고 그러므로써 소명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권위와 권한이 서로 동등한데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유일하신 보편적 감독이시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규례가 훼손되거나 배척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은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을 그들의 직무로 인해 특별히 존경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그들과 화평하고 원망과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가 교회론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론을 취급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진술했지만 참 교회가 무엇이며 거짓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자신들은 잘못되지 않은 다 참 교회라고 자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구약의 교회도 배도한 북이스라엘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또 암울해 보이는 시대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항상 그러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느 교회나 그냥 가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리고 참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의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서 참 교회 표지를 말씀했죠. 세 가지 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고 이런 세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의무를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28조에서 이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는 것 이것이 모든 신자의 첫 번째 의무다. 두 번째로는 참교회에 속한 사람은 그 참교회로부터 자신을 떼어내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이야기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또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그 신학의 내용에 따라서 참 교회임이 드러나면 그 교회로부터 자신을 떼어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가난 성도라고 하는 신종어가 생겼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난이죠. 교회에 그냥 안 나가면서 아무것도 못 믿는 거죠. 제도권 교회는 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교만한 거지요. 그 말은 자신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전통과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주관적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문제 많은 지상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신자는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신자는 복종해야 된다. 참 교회임이 드러나면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의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왕대심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순복해야 된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도 법이요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면 모든 논의들을 다 잠정하고 그 뜻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참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몸의 지체들로 서로를 잘 섬기고 세워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수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원리가 다 이 순수한 가르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순수한 가르침이 전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르침도 중요한데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치리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는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말씀 사역자지요.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이요.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집사님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치리자들의 그 말씀과 치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나는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 수송되는 말씀 사역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유기체적인 성격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격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제도로서의 교회 정치가 실현되고 가르침이 실현되는 그런 교회의 성격을 함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30조에서 이와 같은 말씀 사역자와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한 질서를 따라서 교회 합법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언급을 해놨을까요? 왜 교회 직분자를 합법적인 선출의 방식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 모든 교회 직분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에서 교황이, 그죠? 교권 집단이 세워버렸거든요. 회중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실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회중의 뜻에 따라서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 때나 세워서는 안 되니까 직분자가 선출되어야 되는 세 가지 원칙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말씀에 규정된 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인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생각대로 그냥 세우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규정된 방식으로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같은 데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선출되는가 하는 것은 회중들의 투표에서 선출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런 좋은 예를 우리가 어디에서 보게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에서 살펴볼 수 있지요. 가로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에 권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자랐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야 한다라는 자격을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회중이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도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추천할 때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원칙 이미 제시된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원칙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에 맞는 사람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뭐 그 추천의 방식으로 일꾼을 뽑는다고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무조건 그냥 추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당치 못하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추천이 되자 무리들이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성격의 내용이었습니까? 내가 추천했으니 내가 추천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인지를 나타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도의 선택이 사람의 뜻과 생각대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제비뽑기를 하는 추첨의 과정이긴 하지만 물론 요즘에는 추첨 제비뽑기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해달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외부적인 자격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직분자를 뽑을 때 기도했다는 사실은 일곱 집사, 일곱 일꾼인데 본래는 일곱 일꾼을 뽑을 때도 기도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다라나 이고디온 그리고 안디옥 등지로 쭉 돌아다니면서 각 성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 개혁파 후손들, 특별히 이제 그 미국의 그랜드레피즈라고 하는 지역, 미시건에 가면 그랜드레피즈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개혁파 후손들이 많이 이민을 갔는데 그분들이 기도할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리고 미국만이 아니라 런던으로도 피난을 많이 갔는데 이때 개혁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어떤 전통을 가졌는가 하면 하루 전에 금식기도를 합니다. 장로님을 택하든지 그 다음에 뭐 담임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는 금식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직분자 교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원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뭐 말씀 사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님들을 택할 때 기도를 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 안타까움은 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 달라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보다 사실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마음은 굳혀놨어요. 굳혀놓은 바를 실행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도지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면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기도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무게를 실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마음은 이미 앞서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뜻을 나에게 보이시면 내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뜻을 내려놓고서라도 주의 뜻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와 태도가 기도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투표 전에 누구 뽑자고 합의 다 해놓고 말이죠. 세상에 그 요즘에 교회 안에 정치들이 이제 그렇거든요. 잘못된 경우들 하지만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장로님들한테 총대로 파송되는 분들이 목사와 장로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들한테 밉보여서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지 작업 같은 거 다 해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누구 좀 찍어달라 부탁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는 기도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선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투표 전에 기도는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결국은 이제 해가지고 누가 뽑히게 되는가 하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죠. 제비 뽑는 방식은 구약에서 뭐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 뽑았죠. 그 다음에 또 범죄자를 색출할 때 아간을 색출할 때도 제비뽑기를 해서 색출을 하지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의 생각에 우연에 맡기는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드러날 여지를 만드는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필요가 없고 이미 드러나 있는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투표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뽑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본래 장로님을 두 분만 뽑기로 했다. 그런데 세 분이 다 3분의 2가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두 분만 뽑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 뭐 제비뽑기를 해서 다 자기를 가르쳐줬지만 뭐 그런 교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 혹은 제비뽑기라는 이런 모든 형식들은 단순한 하나의 형식이나 절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방법이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발언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발언을 너무 또 강하게 하면 그 사람의 발언이 설득력을 많이 얻어가지고 세를 형성하게 되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또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잘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뜻을 너무 감추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드러내어서 그 뜻에 따라야 되죠. 뭐 좀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 교인 자녀 중에 고등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 식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식기도를 아이들이 하지 않았는데 그 학생이 식기도를 하니까 다른 아이들도 식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이들이 너도 왜 예수민인데 왜 너는 식기도 안 하냐고 그랬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그걸 용기 있다고 말하기는 참 그러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생활을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회의할 때 한 분이 어떤 주장을 막 하면 대개 그냥 회중들은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대개 보면. 그러시면 안 되고 그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걸 조곤조곤 잘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회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장로교회 권위는 단위 목사에게 있지 않거든요.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회에 있어요. 항상 회의에 있습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회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은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책임지면 당회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재직회가 책임지는 거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게 되고 열두 사도의 권석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31조에 보니까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정당한 방법으로 살짝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타났죠. 살짝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은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 안에 장로님이 이제 비택이 됐는데 대개 이제 장로님들이 비택이 되면 그 주보에다가 이름을 쓰잖아요. 그죠? 대개 보면 제일 먼저 비택된 분의 이름을 먼저 적죠. 근데 두 분이 동시에 됐을 때는 보통 어떻게 그 먼저 적는가 하면 나이 많은 순서라도 적지 않고 제일 표가 많이 나온 분을 먼저 적습니다. 교회는 장유 유서의 원리를 따라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과정 안에서 그게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고소고발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뭐 그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당한 방법, 하여튼 유치한 방법, 인간의 모략, 술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럽힌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직분자는 소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유익깊게 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분자의 소명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명이죠? 내적 소명, 내적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외적인 부르심이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로부터 아 참 그분은 말씀 사역자가 될 만하다. 아 그분은 정말 말씀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참 장로님으로서 역할과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만이 아니고 주위에서 참 그럴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 외적인 소명을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이 사실을 주의 깊게 기다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조에서 진술하는 내용 중에 특이한 것 하나는 말씀 사역자들의 권위와 권한이 어떻다고요? 동등하다. 그렇죠? 이 사실을 여기에서 강조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권위와 권한이 동등하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나 작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나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목회자가 목사가 몇 명 있을 수 있습니까? 두 명, 세 명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두 명, 세 명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권위는 어떻다고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헌법에 부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있긴 있습니다. 부목사. 근데 보통 부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지요? 네. 담임 목사가 설교 하는 일을 대로 대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서를 담당하기도 하고 가르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요. 심지어 또 어떤 일도 합니까? 운전도 하지요. 그죠? 네. 때로는 허드렛 일도 막 합니다. 물론 뭐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부목사가 마치 단임 목사의 조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옛날에 여러분들 그 오랫동안 신앙을 하신 분들은 어릴 때 조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윤조사, 윤광중이라는 그 전사님이 계신데 윤조사, 윤조사 이렇게 부르는 거 들었거든요. 조사라 그랬어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는 조사라는 돕는다, 도울 조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부목사가 뭐가 되어버리는가 하면 조사가 되어버리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실은 부목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사목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동사목회라는 말은 목회자 두 사람이 함께 단임 목회자 역할을 공동으로 함께 번갈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동사목회거든요. 그런데 본래 이것은 요즘에 무슨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본래 초대교회 안에 이미 동사목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 헌법에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조선총회 총회록을 보면 그때 비로소 이 동사목사 자리에 부목사 항목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죠? 개혁교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신앙을 갖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다 동등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저 여기에 강도사님이 계신데 제가 그 강도사님이 목사가 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일 낮 예배 설교도 제가 하게 할 거고 성례도 시행하도록 제가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렇게 훈련받아야 어떻게 돼요? 개척을 해도 그 일이 힘겹지 않죠. 그죠? 근데 저는 교회 개척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번도 성례를 시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것은 개혁교회 방식이 아니고 원래 개혁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자, 근데 장로교회 헌법은 이처럼 그 목사들끼리만이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도 절대로 어떤 높고 낮음이 있지 않다 그래요. 똑같은 안에서의 직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보다 높거나 장로가 집사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2세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목사와 가르치는 목사와 치리는 장로도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가르치는 목사한테 감독이라고 하는 직함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도 왜 보면 감리교회 무슨 총감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독 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명칭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로마 가톨릭의 이 계급제도를 개신교가 본받았기 때문이죠. 본래는 누가 누구를 임명할 수 없는데 그런 식의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인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직분의 동등성, 목사, 장로, 집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수직 상승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수평적으로 병렬되어 있다. 병렬된 직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를 뽑을 때도 어떻게 뽑으셔야 되는가 하면 저분이 집사님이니까 이번에는 장로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올릴 따르면 장로님이었다가 그 다음에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집사의 어떤 자질과 그 다음에 장로의 자질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집사였기 때문에 장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런 순서로 직분을 갖게 되는데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장로의 직분에 나아가기보다는 사실은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들의 피해를 채우는 일에 훨씬 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각 직분자도 동등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동등하다고 하지만 이 동등이라고 하는 것은 왜 동등한가 하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감독이요 머리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다 똑같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높고 낮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 다음에 너희는 다 형제다.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라 그러겠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똑같다는 이야기지.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와 지식의 빛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라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다 똑같지 않죠. 스펄전 목사님이 다르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르고 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주신 계시의 빛을 인정하고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의 빛을 드러내 보여줄 때 우리는 더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도외시하고 뭐 다 똑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 원리 안에서는 똑같다. 그래서 PRC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 PRC 교단은 아주 엄격한 교단인데 일반 은총 교리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헤르만 훅세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네덜란드 개혁교단에서 나온 교단인데 이 그 PRC 교단, PRC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리폼드 철치인데 PRC 교단은 이혼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시 재혼하기까지는 교회 회원으로 안 받아줘요. 그런 정도로 엄격함. 지금도 그렇게 해요. 예. 근데 그 교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속해 있는 경기 북로에는 교회가 한 36교회 되거든요. 근데 동서울로에는 저희 잠실 뭐 역삼동 이쪽으로 쭉 동서울로에는 100한 20, 30개 교회가 돼요. 그러면 총대로 나아갈 때 총대 숫자가 저쪽이 우리보다 한 3배 많아요. 근데 PRC 교단은 어떻게 하느냐? 총대를 보낼 때, 목사 장로 대표를 보낼 때 동수로 반드시 보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더 많다고 더 많은 권위를 행사해서 세를 규합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총대 수가 많으면 이번에 누구를 밀자 그러면 뭐 그분이 되어버리잖아요. 회장이.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대 수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교육계가 갖고 있는 이치에 참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죠. 이런 원리를 따라서 31조에서 그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31조 마지막에 이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룩한 규례가 훼손되거나 배척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 사역자들과 장로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특별히 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며 사랑해서 귀히 여기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고, 그죠? 또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런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직분자를 존경해야 되는가? 그 직분을 자기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31조를 보시면 장로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가 하면 그들의 직무로 인해 특별히 존경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가 무슨 조건을 갖췄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직무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그가 말씀을 맡고 있고 치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과는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불평이 없도록 해야 된다. 왜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치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또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신 이 귀한 신앙선배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를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귀한 선진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륜과 또 그들의 성경 해석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잘 가르침 받았사오니 우리의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성령의 틀과 규모와 원칙을 따라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